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새해 첫 주일이니까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인사가 얼마나 무서운 인사인지를 설교가 끝나고 나면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다 아수르로 또 바벨론으로 팔려가서 포로되어진 그때에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의 나라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손에 다 팔아버리셔서 이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이방 땅에서 그냥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또 그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서의 말씀, 물론 다른 선지서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서의 말씀은 다른 것에 주목하기보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계속해 주목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가 성전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주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그들을 경작할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맡기셨고 그 일들을 행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시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 혹 그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보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풍요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물질을 만들어내고 풍요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평안을 만들어내고 뭔가 그럴듯한 명예를 만들어내는 자리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 스스로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곳에서 이제 땅을 경작하며 머리 이마에 땀이 흘러야 수고하여야 하루에 먹을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인간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증거 또 그 상징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전 인류를 향하여 대표가 되어 그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성막으로 또 하나님이 거하신 땅, 그 하나님이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가장 중심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첫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동안 친밀했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속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면 우리 인간의 죄를 충돌하여 인간을 죽이시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지성소로 또 율법으로 여러 율례를 통하여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선 사람으로서의 스스로의 자리매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조차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한 죄를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회복되어져야 할 이스라엘이 그 성전조차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전에 가서 우리가 예배할 필요가 있나? 나를 위해서 복주겠다고 하는 또 다른 여러 우상들이 삶의 주변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을 비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나고 하는 것이 아마 인간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올라가느니 그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혹은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훨씬 간편하게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늘상 죄인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거룩함과 엄숙함에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지만 이방신의 제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술이 있고 또 성적인 유희가 있고 축제가 있는 곳이 이방신의 제사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또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내 타락되어진 욕망을 채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도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마다할 일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로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쓰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조차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아수르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이 너무 크고 화려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강대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한 겁니다. 야, 이 나라가 섬기는 신, 이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을 이대로 섬기면 우리도 그만큼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곳에 있는 제단을 본을 따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대로 제단을 짓고 거기에서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쪽에 가서는 별에게 달에게 해에게 제사하고 어디든 둘 중에 하나 아무 곳에서나 나를 복줄 수 있는 데서 복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남 유다를 바벨론에 파셨고 그 성전을 훼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성전을 잃어버렸고 그 성전 잃어버린 장소에서 그들 스스로의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리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할 터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그들이 되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죄악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예수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전히 악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겔 1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서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귀족들이거나 왕족들이거나 고위 관리들이거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평민이거나 누추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 되어져 간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야 니네 이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니네 이제 거기 떠나간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더 이상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이건 내 땅이다 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사고파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파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물려주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던 사람들이라도 돌아와서 우리 기업, 내 지파, 우리 가족에게 허락한 땅을 내게 돌려주시오 하면 돌려주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게 싫은 겁니다. 니들은 가가지고 그 포로되어진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바벨론이 참 지혜로운, 악하게 지혜로운 나라죠. 포로되어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지혜를 잘 중용해서 그 나라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리가 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포로되어져 간 사람들은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쫓겨가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거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지키고 자기들 마음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남아있었겠지만 지키고 있는데도 삶이 남루하다고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니네 다시 놀 생각하지 마. 와가지고 이게 니네 땅이라 그러기만 해봐.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이 마음이 그저 내 눈앞에 있는 풍요로움과 물질에 대한 욕심 이외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 사실은 잊어먹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형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부족해서 예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이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이미 해파되어진 성전이지만 그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의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의 곳곳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레위인들의 모습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편문으로 향하여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그곳에 동쪽에 있는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떠나가시고 나서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바벨론 그 포로되어진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후에 떠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파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났기에 너희가 징계를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팔 것이다. 그러나 그 기한을 내가 70년으로 정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하기는 하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한 건 아니야.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되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 가운데서 이제는 떠나 보내셨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이제는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없어요.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도 없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24장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24장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그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울지도, 심지어 추모의 그 복장을 입거나 장례의 그 모양을 갖추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왜 아내를 잃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슬프고 통탄할 일이죠. 선지자 그게 무엇? 죄송합니다. 선지자 사역하는 게 무엇이라고 아내 잃은 슬픔조차 온전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아내를 잃고도, 사랑하는 이를 잃고도 그토록 아파하고 통탄해야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잃고는 왜 슬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고요. 더 이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슬퍼한다니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갔다는데도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할 것 하는 거죠.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난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뭐 옆집에 가서 또 제사 드리면 되니까. 뭐 하나님 안 되시면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또 다른 뭐 여러 신들도 있고, 여 바벨론에 와보니까 얼마나 큰 신전들이 많고 신상들이 많은데, 물론 그렇게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것을 그들의 피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 아픈 선포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악하며 또 슬프며 힘겨운 일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그냥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으로 포기하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또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8장에 이르는 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성전을 회복하시는 이상과 선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오십니다. 43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와 가득 임하신다. 중간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탄식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소망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열심을 내셔서 다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 생명의 샘이 솟아나와 온 땅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제 성소에서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적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그 성전 건물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고 온 세상 모든 땅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이 세상의 건물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장소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확장시켜 베푸시겠다고 선언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깊으냐 하면 처음에는 발목에 차던 그 은혜의 물이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크고 깊은 물로 흘러 넘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쓰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 그 물이 성소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퍼져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죽음의 장소인 사해를 향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편으로 흘러나간 물이 흘러들어갑니다. 생명 하나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 그곳의 사해, 그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니까 그곳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다가 되어졌다고. 마치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처럼 온 바다에 각기 종류대로 물고기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의 완전함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흘러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바다에서 그물 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곳에서 얻은 것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물이 흘러가는 강 주변에 수많은 나무들이 생겨나고 그 나무들이 시종 열매를 맺으며 과실이 풍족한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에는 첫 하나님의 창조의 풍요로움 어쩌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진 그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 그곳에 난 약초는 인간의 모든 병들을 치료할 만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욕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생겨난 병들, 이 세상의 수많은 아픔과 그 고통들, 그것들을 치유할 만한 것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져 내려오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닮아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너무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회복되어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한 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해이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되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은혜의 강물이 발목에 찰 때 정도쯤이면 걸을 수 있습니다. 뭐 허리까지 가도 내 힘으로 좌우할 수 있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게 필요하다고요. 물속에 잠기면 내가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물론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물에 내 의지가 온전히 맡겨졌을 때의 평안함. 죽기 바로 직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샘지에도 쓴 적이 있지만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다 끝나고 동해바다에 갔었다가 체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학생들과 함께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게 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 아이들을 살려내느라고 애쓰고 그 힘이 안 되니까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뭐 온 힘이 다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다행히 구조요원들에 의해서 다 구조되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 뭐 힘이 없어서 수영을 못하겠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지니까 사람 몸이 이만큼 딱 뜨더라고요. 가만 서 있는데, 딱 코 있는 데까지 하나님 절묘하게 만드셨어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코까지 올라가요. 주무실만 해요. 한참 쉬었다가 수영 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힘을 빼면, 그야말로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물속에 그냥 넣어둬도 그냥 가만. 그게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거라면서요. 저는 그때 이후로는 안 되더라고요. 물에 들어가면 내가 몸에 힘이 들어가서 자꾸 저 밑으로 빠져 들어가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쩌면 그 은혜에 만끽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생각해보기에 제가 그걸 할 만한 실력도 안 되고 뭐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 하시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것으로 무슨 결과가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증거 혹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듣잖아요. 그들이 평생을 수고하여 애써서 선교지를 향해 준비하였다가 선교지에 도달한 그날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교지에 가서 수고하여 애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여 애쓰고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이 없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내가 더 나아지지 않는,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나 싶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도 그 선교사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누굴 통해서요?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맡기신 역할이 그거면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역할이 그거라면 하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인생을 네가 신실하게 살았느냐만 요구하신다고요. 네가 몇 명 전도했니? 숫자를 한번 세보자. 아니요, 저는 그러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죠. 그러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보다 네가 그 말에 순종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고 조경혜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마지막 1년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다고 믿습니다. 참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시기에 아픈 병을 얻으셔서 1년여간 긴 투병의 시간 동안에 때로는 아파하시고 힘겨워하시고 고통하시고 또 때로는 기뻐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도 하셨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훨씬 더 커져가고 또 온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풍성해져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 집사님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이토록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는 역사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집사님에게 부탁하신 삶을 온전하게 완성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물론 안타깝죠. 그것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당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리셨다고 믿습니다. 찬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삶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한 그 기대에 내가 순종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히 거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13년 한 해 그냥 얕은 물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발을 그냥 대보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정도 선에서 우리가 그냥 시험해보는 간보는 하나님 은혜를 주실래나 주시면 요거는 좀 괜찮을래나 혹시 너무 쏟아부어 주셔서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 그 감당치 못할 만큼은 이런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이 바뀌지는 않을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전폭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써주십시오. 그게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거기에다가 맡기셨으면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바꿔주십시오. 돈이 필요하거든 하늘의 복을 여시고 그냥 돈을 쏟아부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푹 잠겨 경험하는 그런 201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저희에게 임재하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의 풍족한 것들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저희 2013년이 그 은혜 가운데 내 온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불편하고 어색하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즐겁고 기쁘며 감사한 것인 것을 경험하는 한 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 조금도 부족하게 맡기시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맡기시는지를 경험하는 201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에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는 201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애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